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짓고 살게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본격 실전 건축 교육을 빙자한 건축 버라이어티 방송 집구석입니다. 연말 특집 내보내고 지난 방송 들으면서 우리 방송 되게 버라이어티한 뭔가 예능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능이죠.
들어가지고.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럼 좀 놔도 되는 거야?
그래서 소개 문구를 한번 바꿔봤어요. 어쨌든 집구석 시작했고요. 지난주에 지붕 1부 방송은 제가 한 주 쉬고 이 소장님이 편집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잘 쉬었죠. 효과음이 난무하는 버라이어티한 편집 잘 들었어요.
저의 편집의 키포인트는 할아버지 울림.
할아버지 울림?
그런 할아버지 게 울림 몰라요?
응. 그런 게 있었어?
내 할아버지라고 멘트를 했을 때 울림을 썼는데 할아버지.
왜 전혀 기억이 없지?
뭐지? 이 사람들 들었어?
나 당신들? 열심히 들었는데.
박수 소리 같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박수 소리 막 나고.
제일 앞부분에 우리 그 살아남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하신 할아버님 소개하다가
기억나는 것 같아.
할아버지 했을 때 할아버지
이런
울림을 되게, 하고.
되게 조잡한 분위기야.
이준호가
깨알 같은.
편집을 좀 잘 아직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했다가.
네, 아무튼 일단 각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이고요. 지금 이게 뭐지? 한참 뒤에 나가지만 2015년 첫 녹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새해 들어서 우리 순위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순위가 막 요동치고 막 갑자기 부담감도 막 생기고 막.
누구지? 누가 듣는 거야?
아니, 한두 명의 어떤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순위가 훅 올라가는
터키,
게.
터키, 체코에서도 들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수도 220명 돌파했나요?
220명, 200명 넘어선 건 봤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200명이 한참 넘었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요럴 때 포텐즘 터트려갖고 한 100위권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잘
쭉 가는
안
거지.
떨어질
쭉
텐데
가는 거죠,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참 올릴 수 있을까?
일단 페이스북에
근데 오리엔테이션 방송 있잖아요. 우리 첫 방송 네. 그걸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첫 방송부터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정주행 하시다가 음질 왜 이래 이러고는 그냥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
저도 약간 걱정이 구독은 많이 하는데 들으시면 할 텐데
요즘에 뭐 근황은 어떠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다들?
요새 뭐 단독주택 하나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약간의 그 애매한 한 10%? 부족한
계약서에 10%? 도장부터 찍으라고.
아니, 도장과 상관없는 그 애매한 10%가 있어요. 계약서와는 상관없는 그 10%가 있어요. 하다가 이 아저씨가 엎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되지. 저는 뭐 설이 아니죠. 뭐라 그랬지? 새해? 첫날?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거 똑같이 그냥 지나가고 왜냐면 전 구정을 세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아이랑 또 이제 같이 와이프랑 있다 보니까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압박이 느껴졌구나.
뭐 하셨어요?
뭘 하진 않았어요.
아,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새해도 그렇고 뭐 그 다음 주도 뭔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에 지금 일이 있어서 다른 이제 회사나 이런 업무 쪽은 잘 못 보고 집에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너무 쉰 것 같은 느낌.
연말연시 쉬는 거예요. 네,
푹 쉬다 왔습니다.
막 유럽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막 2주, 3주 계속 쉬잖아요. 막 우리는 물론 설날이 따로 있어서 생일과 네.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지만.
아, 그러네. 구정이란 말도 이제 없는 거죠? 네,
설을
세니까. 구정, 신정 이게 일제의
강소장님은?
저도 계속 잘 쉬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건축교실을 네, 장소장님과 함께 저번 주에 이제 사전 모임 갖고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맞아요. 사전 모임 네, 상황리
사전 모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셔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무로 사무실이 아주 아주 북적북적 그 사무실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있었다니까.
아니지, 13명.
13명이었나? 아직 후끈후끈, 열기가 후끈후끈했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사를 했죠. 정말, 정말.
큰일 하셨어요.
큰일인 것 같아. 너무 큰일인 것 같아. 게다가 저희 동생들이랑 같이 살다가 이번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2번 했거든요. 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상투혼. 손목 다쳐가지고 지금. 일도 사실 별로 안 했어요. 저 일 잘 못하거든요, 그런 일. 팔에 힘도 없고. 근데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뭐 둘 다 무거웠나 봐.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쳤는지 몰라요.
아, 맞아. 그 일 못해서 다친 건가 봐.
저. 짐 나누는데 동생들이랑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가급적이면 적게 가져가고 싶어 했고. 네. 왜냐면 저는 이번에 원룸으로 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가져가고 싶어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동생들이 그럼 이거 버려? 근데 버려. 그런 대화들이 오갔죠. 제가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한 건 없었죠. 놔둘 데도 없고. 아무튼 오래된 되게 신기한 스타일의 건물에 들어가게 돼서 좋아요. 집도 넓고 되게 좋은데 가끔 물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아, 그래요?
네.
정기적으로?
그게 되게 비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한 5분, 10분 정도 물이 안 나와.
아, 진짜요?
왜요?
오래된 건물인데.
수압 좀 약한가?
6층이라서 물탱크 쓰니까 수압이 약해서 6층 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직수로 연결을 해가지고 물탱크를 따로 쓰는데 그거 다 쓰면 채워질 때 자동으로 그 채워질 때 이렇게 물이 단수가 된다고. 아. 그래서 아무도 몰라. 언제 단수가 될지.
야.
그래서 머리 감거나 샤워할 때 항상 물을 받아놓고 해야 돼.
야, 하고 있다 진짜 딱 끊어지면은 난감하겠다.
항상 받아놔야 돼요. 옆에 뭐 대비용으로 항상 물을 받아놔야 돼. 그런 단점인데 사실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아요. 신기하게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경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보냈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아, 근데 저희가 그동안 아이튠즈에 달린 댓글을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쵸.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
아이폰을 안 쓰니까요.
아이폰 안 쓰니까.
아이폰 유저가 나 혼자인데 내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세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충분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기에 올려주셨는데 소개를 안 해드려서 먼저 짬퍼는 짬짱? 짬퍼는 짬 이게 무슨 뜻일까? 짬을 퍼는 짬장이란 얘긴가? 짬퍼는 짬장이라는 분이 현재 설계 의뢰 중인데 미리 알았으면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좋은 내용인데 댓글 리뷰 없어서 처음으로 작성해 봅니다. 힘내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좀 저희한테 설계 의뢰를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게. 우리 아쉬움이. 이런 고민을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 건축가와 그러니까. 설계하고 계신지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충무로로 오세요.
충무로로 오셔도 되는데.
이게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설계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의뢰 중이라는 거 보니까 네. 이게 거의 한 반쯤 지나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게요.
이 정도 의뢰 중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면 할 정도면
계약서 도장 찍은 거지.
허가 뭐 근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라실
독수리라고 부르시면
독수리라고 부르면 돼요.
네. 왜 우라실이 독수리예요?
네, 그냥 독수리라고 부르면 알아요, 걔가.
그
아, 아는 분이세요? 네. 아는 분이시구나.
아, 아는 분이시구나.
아. 아는 분인데.
근데 막 아는 분인데 별을 4개 주셨어요.
이제
이 자식이 별 4개였어? 야, 너
웹툰을 그려요. 어. 이 친구가 이제 애기 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의 압박인 것 같아. 아. 내 거에도 달아라. 아.
아, 나 한 번도 안 달았는데.
진짜? 왜 그래?
그래서 의외로 유익한 내용이었네요 라고.
의외죠.
솔직히 내 집 짓는다는 게 저랑 멀고 먼 얘기일 것 같은데 들어보니 의외로 생활에 필요하고 나중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들 그러길 그런, 바란다.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집 짓는 게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관심은 있고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VS 마이셀프
나와 대적한다는 뜻인가? 아무튼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에 누구나 집에 살지만 집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집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방송인 듯 이라고 달아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날 팟빵 댓글만 소개해주셔서 서운하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12월에 집중적으로 달렸군요.
네. 12월에 달렸어요. 그리고 팟빵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죠.
네. 팟빵에 댓글이 많이 달렸죠.
네. 많이는 아니야 솔직히. 많이는 아니야. 우리는 계속 부족해. 민유현준? 이분이 지수다 제작진이랑 뭔가 겹쳐 보이는 건 기시감인가요?
야, 기시감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가? 기시감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기시감.
네, 지수다라는 건축 팟캐스트가 작년에 있었고 저랑 이 소장님이 그 지수다 출연을 초반에 했었죠. 지수다는 지금 시즌1 끝나고 시즌2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다양한 건축 팟캐스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수다도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그리고 구로힌둥이라는 분이 아주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궁극적인 꿈이 집을 짓고 사는 게 목표인 분이시군요. 아, 에피소드 2를 듣고 계시네요.
네. 구조 얘기를 듣고 구조를 계신 것 같아요. 네.
돈 얘기를 많이 했나요? 우리가?
네.
중요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이죠.
그리고 건축주와 어떻게 건설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기획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건설사 분이랑 건축주 분들 모셔서 같이 방송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진도를
하고.
일단 나가고요. 중간 중간에
네, 그러니까 진도를
특집 방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도를 잘 따라오시면 다 원하시는 걸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 소장님이 다음 댓글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아주 힘이 되는 댓글을. 제 지인분이신지 지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좋다는 댓글을.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
네, 미라클 옹님.
네, 되게 위축돼 있었어요, 사실.
정말?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김상기님이 흥미롭게 직구석 팟빵 잘 듣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손으로 집을 지을 그날을 위해 한자 한자 새겨 듣고 있어요. 좋은 팟캐스트 고맙습니다. 진정한 교육방송이라고
교육방송이죠.
웃으면서 옆에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걸로 마무리를.
이 소장님 친구 같은데?
정말요?
예요?
아, 예.
모르는 애예요.
모르는 애. 근데 반말하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친구냐는 물음에 친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말이.
김상기님은 저희 다른 글에도 댓글을 달아주셨고.
아 진짜요?
네. 다음에 전에 토리아빠 친구분이라는 이경훈님도 네. 페이스북에 뜬금 질문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답변을
저희가
달아주셨죠.
자세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길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길게 원하는, 얘기한 것과 자세한 건 좀 다르죠.
원하는 답을 못했던 것 같은 느낌.
사실 그 친구가 원하는 답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친구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친구의 와이프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오늘 지인의 지인들, 지인의 친지들까지 모두 활용하는
피라미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위가 올라가는 건가? 피라미드 방식
괜찮아요. 그런 것도 지금 300이 언저리인데
감사합니다. 제수씨
300이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집구석 듣고 저희 건축교실 카페에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집구석 정보 고맙게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열화 같은 성원을.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초반이니까 댓글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댓글이 막 달려서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선착순으로 하죠 뭐. 네,
아직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순위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지난 방송 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방송에 임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나요?
뭐 똑같아요. 항상 열심히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네. 그런 거야?
그럼요.
가늘고 길게.
전 약간 부담이 되고 책임감도 좀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방송 준비를 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막 이사랑 겹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사다리차가 막 넘어졌어요. 저 이사하는데. 원래 살던 집이 경사였는데.
아. 네.
사다리차가 첫 짐을 내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와.
대형 사고인데?
네. 그래서 원룸 이사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이사를 했다는. 별일이 다 있었죠. 이사하면서.
그때 다친 거 아니야 혹시?
나는 그때 그 그때 근처에도 안 있었어.
사다리차 받치다가?
받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진짜 이렇게 경사한데 아래를 보고 대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거꾸로 보고 대야 되는데. 경사에.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꼭 그 러버덕 목말랐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졌구나.
어, 앞으로 콕 이렇게
딱 들고
박혀있더라고. 아무튼 별이 별일이 다 있었던 한 주였고요. 이제 본방송 들어갑시다. 예.
그렇죠.
예. 먼저 처음에 저희가 맨날 하는 코너 하고 그다음에 본 토크 시작할게요. 건축 타임라인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2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간단한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이 소장님이 좀 전해주세요.
아, 얼마 전에 그 의정부에서 처음에는 아파트라고 기사에 나왔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저렇게 크게 엄청 크게 났구나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큰 인명 피해가 있었죠. 지금도 이제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좀 사상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날 그 핸드폰에 속보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 뭐 의정부 아파트 화재 뭐 몇 명 뭐 사망 경상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처음에 한 번만 떠서 보통 화재로 사람이 막 되게 많이 다치거나 죽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아파트면
그래가지고 어 별일 아니겠지 하고 계속 이사를 했는데
점점 커져.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100명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역시 도시형생활주택이었어요. 이 화재 원인을 건축 규제 완화라고 이제 뭐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뉴스는 메인 뉴스는
외부형 마감재 불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뉴스가 달리는데
네.
이게 참 예견된 참사죠. 이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2009년에 생긴 새로운 그 뭐라 그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종류죠. 새로운 종류. 없었는데.
건물의 용도.
네, 용도로.
새로운 용도.
2009년에 생겨서 이제 법 개정된 연도를 보면은 2009년 11월 5일에 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2010년 4월 22일에 한번 바뀌었고요. 2010년 7월 6일에 한번 바뀌었고 11년 6월 29일에 한번 바뀌었고요. 13년 5월 31일에 바뀌었고 13년 6월 17일에 바뀌었고 제일 마지막에 바뀐 게 14년 11월 4일에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뭐가 바뀌네요. 네.
조금씩만 바꾼 거죠.
급하게 만든 새로운 용도고 규정이다 보니까 추가할 것들이 계속 생겼나 보죠. 네.
이게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라는 그 마감재로 해서 불이 잘 옮겨붙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라고 이제 그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라는 인간이 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우리 좀 조심히 얘기하자.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만
사실 규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쭉 뭐 얘기를 하다가 마감재를 불연재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 이격 기준을 모든 건물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특별히 완화한 것은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완화해서 만든
그쵸.
그 용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냥 행정만 하는 행정
그러니까 그거죠.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사실은 주거시설이잖아요. 근데 상업시설 안에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업시설 규정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긴 게 아니 완화된 그러니까. 게 아니다. 네. 근데 그 주거시설을 상업지역 안에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화된 거잖아요.
사실 이 개념으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고시원을 고시원이라는 용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적용받지 않고 주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주려고 만들어낸 용도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말을 너무 잘 붙인 것 같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 딱 단어가 굉장히 뭔가 친근하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느낌 들고 말을 너무 잘 붙인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메인 뉴스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건축물 외벽 마감재 불연재 사용 그쵸? 의무화를 네. 추진하겠다. 그래서 외벽 마감재 기준을 강화한다 이건데.
뭐 외벽 마감재 그 난연재료 불연재료를 써라 이건데. 뭐 그거는 좋은 건데. 뭐 지금까지도 그런 용도 그런 거를 좀 제한을 하긴 해도 그게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 보통 불은 안에서 나잖아요. 그쵸. 밖에서 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내부 재료만 난연 불연 재료 사용을 규정을 하고 외부 재료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그 대지하고 인접 대지하고 이격 기준도 너무 가까워요.
이게 불 옆 건물에 불 붙고 막 이래서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옆 건물에도 붙고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단독주택 같은 되게 오래된 집도 있는데 거기도 불똥이 다 튀어가지고 집이 완전 그냥 다 없어져 버렸.
그 단독주택 작은 것들은 다 연소됐던데 거의.
진짜.
거의 다 옛날 주택이요. 주택기도 보니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스티로폼이 불이 붙어서 떨어진 거죠 그냥 거길로.
그것도 주말이잖아요. 주말이어서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진의 그 공지 기준이나 하여튼 이격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고 그걸 완화해주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이걸 그럼요. 만드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법은 그냥
무시된 거지. 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던 이게 주거 시설이고 아주 많은 사람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
주택법에 적용 안 받게 하려고 만들어낸 용도 아니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택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를 보면은 법적인 정의를 보면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다 주택인데?
네.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아. 주택법이 사실 좀 깐깐한 편이에요.
엄청 깐깐하죠.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근데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예요?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 내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되게 적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세대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바꾸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그 도시 내에 있는 도심에서 뭔가 주거의 수를 좀 늘려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완화해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시원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 주택 쪽으로 좀 많이 돌리려고 양성화를 시켜주자라는 의미로 만든 건데 고시원은 고시원대로 또 막 생기고 있고 이건 이거대로 생기고 있고 하니까
그 저 예전에 살던 그 원룸은 뭐죠? 등기부등본? 끊어보면 원룸인데 원룸이고 한 층에 한 8가구 9가구 정도 있었는데 층수는 한 8, 9층 되고 근데 고시원으로 돼 있고 한 4층, 5층까지는 고시원으로 돼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쪽 동네가 양화동 그쪽이었는데 재밌는 얘기가 그냥 동네 백수 형인데 그 부모가 거기에 주택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아서
그걸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린 거야. 한 3, 4층 올려서 임대 수입으로 살고 이렇게 그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응, 그 동네에서. 그 생각이 나네 이거 들으니까.
그치. 저도 집 보러 다니면서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나는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되게 웃긴 게 원룸들 있잖아요. 일반 오피스텔로 되어 있던 원룸들보다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얘네들이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원룸하고 고시형 그 중간을 공략하는 사실은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얘네들이 고시형을 가보면은 이건 정말 침대 퀸 사이즈 하나 딱 들어가면 맞을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그거보단 크고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고 불리는 원룸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그러니까 주택 비용 부담이 그 원룸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고시원에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그런.
근데 거기도 분명히 거죠. 그러니까 부엌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럼 안 되죠 고시원은.
고시원은 안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니까
도시형
가능하고.
생활주택 안에 그 한 방 안에 이제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방 설치가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놓고 주택이 아니다.
이것도 웃긴 거지. 게 완화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2009년에 만들었는데 뭘 완화된 게 아니야. 새로 만들었으니까 완화할 게 없지. 그 전에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니 너는 도대체. 아 진짜.
찍찍. 그리고 주차장이
주차장도
네. 주차장 주차가 완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했어요. 네,
주차장 완화가 네. 제일 큰 혜택이잖아요. 네. 근데
거의 반이에요, 반.
그럼 주차장이 복잡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복잡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다는
대고.
얘긴데. 근데 거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는 의무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놓은 용도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삼풍 무너진 지 20년 만에 뭔가 하나 일을 내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말.
그렇게 제이롯데월드? 지금 계속 기사 나던데 제이롯데월드?
요즘 계속 뭔가 건물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 그렇게 완화해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는 규제를 다시 뭐 이렇게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고 때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미개한.
편집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되었던 것들은 집구석 멤버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편집하였습니다. 편집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해도 될까? 교육방송인데?
이거 다 이명박이 유산하냐 연도가 딱 보면은
내가 아까 찍찍으로 완화했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것만 부각해서 그쵸? 법을 바꿔버리니까 사실 조그만 도심 안에서 지으려면 주차 진짜 안 나와서 건물 어느 정도까지 맞아요. 못 짓거든요 그걸 확 풀어져버리니까 그냥 주차 대수도 법적으로 되게 조금만 해도 되는데 건물은 왕창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선이나 정북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건물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번에 계기로 좀 정리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또 불안한 건 늘 그랬듯이 그냥 눈앞에 닥친 급급한 것들 해결한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요즘에 다시 지역별로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점검 하더라고요.
긴급 점검 한대요. 어이가 없다.
동네마다 하더라? 심지어 대구도 하더라고. 의정부만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또 되게 그냥 잠깐 이슈 돼서 잠깐 뭔가 하는 척 하다 넘어가겠구나라는 걱정이.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기사가 난 게 무단 용도 변경 및 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한대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말이 되나 이게? 오피스텔을 무허가로 지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나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뭐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니까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슈 될 때마다 하나씩 바꿔나가니까
어쨌든 뭐 또 약간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어쨌든 이게 화재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뭔가 설계하고 이럴 때 외장재나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건축주한테 얘기를
맞아요.
해야겠구나라는 왜냐하면 드라이비트라는 재료가 진짜 싸거든요.
맞아요.
싸고 단열 성능은 좋고
단열 성능도 있고 싸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나 이런 그 예산이 적은 건축주분들한테 주택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좀 더 우리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외단열 뭐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쓰고 싶어 하지만
쓰고 싶어 하지만 공사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도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유혹이 좀 있죠. 그런 것들도 잘 했으면 좋겠고 의정부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그러니까
빌고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들이 좀 우리가 잘 정비가 돼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저번에 한번 타임라인으로 구본준 기자라는 분이 갑자기 해외에서 출장 중에 그 돌아가셔가지고 건축계에서 굉장히 애도의 뜻을 많이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분의 그런 것을 좀 기리는 그 본번 문화상이라는 거를 좀 건축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뭐 사진, 건축, 만화, 그래픽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온 만 45세 미만의 젊은 작가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구가 적힌 상패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금은 없나?
상금은 없을 것 같아요.
상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상금. 그리고 이분이 생전에 쓴 각종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문집을 내는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중장기 사업으로는 본본 골목길 어린이 도서관 건립도 좀 추진을 해서, 원래 이분이 생전에 낙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건립이 되게 숙원으로 여겨졌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본준 기자를 기리는 이 사업이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뭐 이렇게 정립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본본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그 일반 개인들한테도 이제 좀 후원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을 기리거나 상관없이 저는 이런 상들이 생기는 거, 그리고 뭔가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길수록 사회가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 이게 어쨌든 보니까 이걸 추진하는 게 무슨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구본준 기자의 이제 좀 주변에 친했던 분들이나 그분의 어떤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공유도 하고 지지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건축학과 김일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건축 문학의 인사 한 100명 정도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단기로 그냥 끝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또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있는 단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걸 위해서 어떤 단체가 생길 거잖아요. 그 단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일 중요하죠. 초심을 잃지 않는
항상 일이. 단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이권 다툼이 생기고 이 도서관 아무리 재능 기부로 하겠다고 해도 도서관 설계랑 관련해서 또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런 이권 다툼 막 이런 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잘 지켜서 정말 좋은 문화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걱정과 우려와 그다음 기대가 한꺼번에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일이네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웠지만, 예.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짧게 끝났고, 이번 타임라인은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네.
유명한 소식이죠.
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예, 팟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C에서 팟빵 홈페이지 들어가면 팟빵에서 주목할 만한 1월의 팟캐스트라는 게 딱 메인에 떠 있어요. 거기 클릭 딱 하시면 그 탑10 중에 저희가 포함이 됐다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저희 순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겠다.
1월 내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저는 이거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저도 처음 알았죠. 네.
그냥 보다가 이건 뭐야?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있어?
10위에 제일 밑에 10위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어?
우리 처음에는 막 카테고리 40위 안에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 그 여파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팟빵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
이게 스튜디오 이용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느낌인가?
스튜디오 이용하는 팟캐스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영세의 팟캐스트는 지원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녹음을 하면 우리 그 이 타이틀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
녹음 날짜 예약할 때?
예. 직구석으로. 직구석으로 예약하는
거. 그렇구나. 개인으로 예약하는 게 아니구나.
뭐 어쨌든 그게 카테고리별로 되게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집에 관련된 팟캐스트가 너무 없죠. 관심이
없는
정말
것 같아요,
많은데.
저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집짓기 관련 모임을 만남을 하나 개설을 했었는데, 개설하자마자 마감이 됐어요. 그 이후로도 대기자가 막 10명 넘게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어디서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쵸,
분들이
모르는
많은
거죠.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여기에 랭크된 것 때문에 알게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성의 팟캐스트입니다. 1월 추천 팟캐스트.
근데 교육 팟캐스트라기보다는 어느새 예능으로 변질돼버리긴 했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능이.
예능이 편하죠.
예능이라고 하니까 더 부담돼.
아 그래? 그래? 웃겨야 될 것 같아?
강 소장님께서 교육을 잡고.
강 소장님이 첫 회부터 그랬잖아요. 큰 웃음에 대한 강박과.
그러게. 뭔가 계속 웃기시려고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
아무튼 저희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축계에서 가장 큰 소식은 이 세 번째 소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큰 소식이죠. 건축계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아 우리...
해성같이 등장하는 집구석.
몇십 년대 멘트야 그거는.
70년대
저희 세대에 맞는 멘트죠.
아 강수영님 이때 한번 터뜨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건축 타임라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시 이따 본 토크 들어갈게요. 이번 방송까지는 우선 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좀 큰 덩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다음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외장재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특히 하필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하고 앞에 의정부 그런 일이 터졌어요.
아, 우리 노스트라다무스야 우리?
우리는 이 주제를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된 것 같잖아.
우리는 이 주제를 정하고 조사를 다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졌어. 녹음 직전에. 어쨌든 외장재를 알아보는데 외장재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뭘 붙여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일 수 있고.
오늘과 다음 주 이번 회차는 외장재의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외장재 총론 뭐 이런 시간들이 될 거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종류의 특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주제를 다시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하신 것들 생기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내용을 방송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충분히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늘 총론이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니까.
깊이 못 들어가니까. 네. 일단 크게 저희가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무거운 재료와 가벼운 재료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비교적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무거운 재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거운 재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막 돌 이런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인기가 가장 많은 재료인 벽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거운 재료 첫 번째 벽돌.
요즘에 좀 많이 이제
다시
조금 선호를 하는 건 것 같고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많이 쓰였던 재료.
그냥 많이 쓰였고 싸고 많이
싸고
다른 어떤 외장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전엔 인건비가 쌌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인건비가 쌌으니까 더 많이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구조 자체를 벽돌로 해서 한 집들도 많잖아요. 70년대
모델들.
그래서 벽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빨간 벽돌, 적벽돌이 이제 기본이고 검정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무늬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적벽돌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막 그라데이션 거기다가, 된 것도 있고.
그라데이션 된 것도 있고.
아, 벽돌이요?
희한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씌우는 거죠. 적벽돌에다 더 씌우는 거고 딱 깨보면은 이제 그 안에는 빨간색인 거고. 그래서 적벽돌이 있고 크게는 그래서 전벽돌은 벽돌 자체가 까만 거.
새까만.
네, 까만색. 깨도 그냥 까만 거. 얘는 일반 벽돌보다 한 번 더 구울 거예요. 좀 더 단단하고.
떠올리려면 인사동길 바닥에 깔린 게 전돌이죠. 전벽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네. 그런 색깔들.
그리고 고벽돌이라고 해서 요즘에 조금 쓰는 것들인데 옛날 벽돌인데 이제 다시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고택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서
아, 재활용하는 거예요?
네. 벽돌을 뜯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막 새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지만 적벽돌이랑은 또 다르고
분위기가 있어요.
빈티지인가?
네, 그렇죠. 빈티지죠. 빈티지. 네.
그리고 그 비슷한 효과를 내서 새로 만드는 고벽돌도 있어요.
네, 고벽돌도 있고. 그리고 시멘트 벽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내부 벽이나 이런 데는 네. 많이 쓰고 이제 이거 자체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경우는 좀 없는데 요즘에 또 시멘트 벽돌도 조금 이렇게 좀 더 밀실하게 나와서 마감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얘는 깼을 때 그냥 시멘트. 대보면
예전에 약간 지금 커서 네.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맞아요. 그거. 네.
그게 시멘트 벽돌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블럭을 얘기하시는
시멘트 블럭.
블럭. 네.
블럭 있고 벽돌 있고 사이즈에
사이즈만 차이가 나고
그런 개념인 거지.
같은 개념이에요.
네. 크게는 이제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벽돌 사이즈는 아닌데 타일처럼 좀 얇게 나와 가지고 그냥 붙이면은 벽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
파벽돌.
파벽돌이라고 하는 애들이
타일처럼 붙이는 거.
그냥 모양만 네. 벽돌 네. 모양인데.
네. 그것도 있어요. 전벽돌도 타일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붙이는 게 있고 전돌 타일이라고. 약간 그 벽돌 느낌 효과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하는 종류들이 있죠.
크게는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벽돌은 점토를 구워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흙을 구워서.
저 벽돌이 뭔지는 다들 아시긴 아실 것 같아요.
벽돌 건물은 많으니까요. 뭐.
벽돌로 건물을 지었을 때 장점,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죠, 벽돌 건물이. 그리고 올해에도 때가 타도 뭔가 좀 분위기가 있게 때가 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환경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가 아닐까. 흙으로 만든 벽돌이 사계절과 습도가 많은
맞아요.
환경에는 제일 잘 어울리는 재료인 것 같고요.
벽돌도 좀 숨을 쉬는 재료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물을 머금었다 뱉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제일 필요하거든요.
이거 좀 따뜻한 느낌? 막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정강 가는 느낌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많이 썼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느낌들 때문에 주택에서 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썼을 때.
맞아요. 예전엔 그냥 인건비 싸서 썼던 거고.
그냥 벽돌 그러면 그 왜 양옥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들의 벽돌을 쌓아놓고 겉에를 하얀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래된
생각나거나,
집들.
네, 오래된 네. 집들 그거 생각나거나, 아니면 목욕탕.
목욕탕?
네, 목욕탕 굴뚝
목욕탕
같은
건물.
굴뚝이나 건물 그다음
빨간 벽돌,
벽돌.
빨간
맞아. 벽돌, 빨간 생각나요.
벽돌 굴들 굴뚝들이 있었어 옛날에.
그렇죠.
그런 느낌이 생각나요.
맞아. 나 굴뚝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어.
가끔 되게 잔잔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아 맞아 그런 게 그랬지라는 걸 알려주시고
나 전에 얘기했잖아 편집할 때 용민 씨 없으면 우리 방송 안 되겠구나를 많이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새해 들어서 왜 이래
띄워주는 거 못 견뎌 해. 그래서 요새 우리 미소 천사 안 하잖아
아 그럼요 사람이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어야 돼 뜨면 안 돼
아무튼 그 오래된 벽돌 건물들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너무 오래돼서 마모도 있고 막 오염이 심한데 그거를 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냥 아예 칠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제거하고 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나름의 또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쵸.
요새 유행인 건가 그것도?
유행이라기보다는 그 옛날 것들에 대한 향수 를 좀 자극하는 재료인 것 같아요.
벽돌 재료 자체가 좀
자체가.
그렇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벽돌 재료 되게 좋아하고 건축주분들한테 많이
권하죠.
권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벽돌 워낙에 이렇게 늘 보던 벽돌 말고 되게 색깔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약간 다양하고 이런 벽돌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쌓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매질을 어떤 색깔로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뭐 구멍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그쵸.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지 아까 얘기한 하얀색으로 칠하는 건 난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약간씩 그 각이 달아있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지 근데 새로 그걸 쌓으면 그런 약간씩 달아있는 그런 느낌 못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백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맞아요.
너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빈티지를 넘어서서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그냥 페인트로 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백화 현상이 벽돌 시공 시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하자라 네. 그래야 되나?
이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네. 묻어나오는 거, 얼룩얼룩하게.
뭐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중간에 있는 몰탈,
그 접착제.
거기에서 거기 몰탈인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은 그게 굳은 다음에 흘러들어가서 그 석회 가루가 이렇게 물에 빗물에 흘러가지고 같이 쭉 흘러 내려가다가 물이 굳으면 거기에 이제 얼룩이 그냥 남아 있는.
백화현상은 굉장히 생기기 쉬워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벽돌 시공 그러면은 옛날에 그 아저씨들이 흙판 갖다 흙솜 갖다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 시멘트 갖다 발라.
그거
생각하는데 그게 몰탈이에요?
네. 그 백화현상 원인은 벽돌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일 많았잖아요. 바닷물의 사용. 그다음에 방수제
지금도 대부분 바닷물일 텐데 강물회가 없을 건데 요새.
바닷물에 사용하면 반드시 부식이 생기잖아요. 콘크리트 그렇죠. 조
씻어서 온다고는 하는데 강물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새.
그래서 4대강 했잖아요. 아씨 또 MB야.
네 요즘에는 근데 현장에서 모래를 계속 쓰진 않고 다 그냥 그
미리 해서
예, 그냥 미장용 몰탈이 이제 미장용도 있고 조정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포대로 그냥 나와요.
그 몰탈 그러니까 시멘트를 몰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멘트 몰탈.
그러니까 아예 시멘트 그냥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여져 있는 제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만 부어가지고 현장에서
풀처럼.
계속 쓰는
도배할 때 그 쓰는
풀처럼. 현장에서 채취고 이런 거 없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요즘에는 안 해요.
네. 옛날엔 했지.
옛날에 많이 그러니까. 했죠.
군대에서도 많이 하잖아.
노가다로 많이 했는데.
몰탈은 보통 부착용으로 쓸 때 몰탈이란 말이에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는 뭐 비 오거나 뭐 하여튼 뭔가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백화현상 생기는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아예 안 생기게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외장재라 그러면 일단 단열이나 이런 게 다 된 상태에서 겉에 이제 꾸미기만 하는 거잖아요.
벽돌 보통 이제 외장재로 쓸 때 벽돌 쌓기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치장 벽돌 쌓기라고 해요. 치장 쌓기.
치장을
하는 그러니까 치장으로 그냥 쌓는 거예요. 이게 뭐 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치장으로 이제 외벽을 마감을 하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벽돌 사이즈가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층하는 형태로 이제 벽돌을 쌓아가거든요. 서로 엇갈리면서 적층하면서 쌓는데 쌓을 때 이제 몰탈을 이용해서 붙여가면서 쌓고 중간중간에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체랑 공간을 좀 띄워서 쌓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게 그 사이즈가 그렇게 두껍진 않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잡아주는
거를 중간중간에 구조체에다가 붙여서 철물을 붙여서 그 철물을 그 벽돌을 쌓을 때 거기 사이에다 딱 껴서? 물리는 거예요. 네, 물려서 이제 구조체에서 잡아줘요.
넘어가지 않게. 밖에 벽이 하나 그냥 쓰는 거네. 달랑달랑거리는 벽이.
그렇죠. 벽이 하나 쓴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로 짓는 구조 건물인데 오늘이 외장재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외장재로 쓰이는 경우만 얘기하자면
그 그래요. 외벽에 붙지를 않는다는 거죠.
네, 안 붙여요.
왜 안 붙여요?
그게 바로 이제 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조금 공간을 좀 확보해 줄 수도 있고 벽돌이 이 두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정하게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구조체 자체가 사람이 그 어쨌든 치는 거기 때문에 기울어지거나 반듯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면을 똑같이 맞추려면 어느 정도 공간은 좀 필요한 거고
그런 공간에 쥐 같은 거 많이 살 것 같아.
아니, 쥐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옛날 목조 건물 아니면 사실 쥐 들어가서 살기 어렵지 않을까?
뭐 간격이 네. 얼마나 돼요?
보통 5cm에서 10cm 정도 사이에 뛰어요.
네. 사이에 단열재 넣는 경우는 좀 더 멀어지는 거고
단열재를 거기다 넣어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다 쌓은 다음에 매질을 넣어요. 매질 시멘트라는 거를 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간격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몰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마감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매질로.
줄눈.
네, 줄눈. 줄눈. 그래서 이게 색깔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뭐 흰색 할 수도 있고 비둘기색 할 수도 있고
비둘기색
비둘기색 많이 하거든요.
벽돌 색깔에 맞춰가지고
그레이 이렇게 그레이 근데 그레이가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네.
그 요새 없어졌을 텐데 그 비둘기색, 살색, 흰색 이런 거 없어졌을 텐데
살색은 인종차별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의 장점은 되게 다양한 색채들이 있다. 재료 고유의 어떤 특성 디자인이 있다.
작은 조각을 쌓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 쌓는 방법에 의해서 되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띄어 쌓기 때문에 단열 효과, 방음 효과가 뛰어나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화재 매우 강한 비교적 매우 강한 재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숨쉬는 재료라서 자연 친화적이고 뭐 이런.
어쨌든 것. 저는 벽돌을 좀 좋은 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재료 같은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네, 시간에 따라서도 같이 좀 퇴색되지만 그게 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래요? 그런 재료.
저는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벽돌 그러면 벽돌이 왠지 예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 다시 이제 시골에 이제 전원 주택 같은 거 지으면 벽돌로 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집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이 아. 벽돌로 지은 게 나 되게 옛날에 정치를 갖고 있는 집이야.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냥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벽돌로 된 집이구나라고 볼 텐데 뭔가 나는 그런 집이야라고 막 이렇게 밖에 보여지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약간
벽돌 집의 어떤 그런 정체성, 특성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몰타를 바르잖아요. 습식 공사. 우리가 건식 습식 전에 얘기했던데 습식 공사고 그래서 좀 공사 기간이 길어지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가 오면 일단 공사를 접어야 돼요.
그리고 벽돌 두께가 구조체부터 띄어서 또 벽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벽체가 많이 두꺼워지고 그런 단점이 있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요즘에는
인건비가 그래, 사람이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면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방수 처리까지 잘 해주면 어쨌든 참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지에 넣고서 발수제를 좀 꼼꼼하게 뿌려주는 게 벽돌도 보호하고
아 겉에다 다 한 다음에
네, 그렇죠? 다 끝난 다음에 발수제라는 걸 한번 쫙 뿌려줘야 돼요.
벽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래도 벽돌 얘기는 역시 이슈가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빨리 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무거운 재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돌, 그렇죠. 석재 외장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재료 두 번째 석재.
석재 무엇보다 자연석이니까 대부분 다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안 타고 잘 강도가 비교적 좀 세고 종류도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네. 돌 종류는
국내나 뭐 수입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좀 있지만 이렇게 다른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들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료가 무겁고 시공하는데 좀 까다롭죠. 아무래도
이게 가정집에서도 좀 써요?
네 많이 써요.
대리석
네 쓰죠.
대리석 은 이제 주로
대리석은 내장재고
내장재로 쓰고 그러니까 돌이 산 때문에 대리석을 좀 안 쓰는
아 또
산에 약하잖아. 네. 대리석은 산에 약하니까
산성비라
돌은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기 되게 힘든 게 돌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쓰는 보석도 돌인데 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석재는 모두가 이렇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고 오늘은 좀 전체적인 어떤 공통된 특성들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장재가 기본적으로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화성암 계열의 그 암석들이 많이 쓰였죠.
화강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퇴적암 중에서도 좀 단단한 것들이 좀 많이 쓰였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렇죠.
맞아.
철성 많은 방향이. 네. 아,
지구과학 시간에 그 돌 강도 배우지.
뒤쪽에 그러니까, 있는 맞아. 것들이 이제 주로 외장재로 쓰이는 거고 앞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장재로 쓰일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되게 간명한 설명인데 좋다.
강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그런 거 그거 있잖아.
아 맞아.
외울 때.
그리고 석재 특징이 아까 벽돌은 습식으로 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석재는 건식 습식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그게 석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저 건식 시공을 더 많이 하죠.
건식 시공이 근데 비싸가지고
비싸긴
네, 비싸서 웬만하면 다 건축주들이 습식으로 그냥 야 그거 뭐 나 근데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냥 싸게 갑시다 뭐 이런
습식을 나도 하시면 불안하지 않았죠?
습식은 불안하지.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작은 규모의 건축물도 보면 가끔 화강석 붙여놓는데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불안해.
있긴 있는데 그 습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도 그 줄눈을 저걸로 채우잖아요. 실리콘으로 쏘잖아요. 거기가 오염이 돼서 금방 떼타가지고 그게 시커매져요. 줄눈이.
그러니까 석재가 약간 고급스러운 재료인데 그것 때문에 되게 싼 티가 나게 되는.
그렇게 오염되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석재는 되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싼 재료라고 취급받는데 그래서 건식이 사실 좋긴 해요. 그 줄눈도
그쵸?
없고
네, 줄눈 없고
오염도 뭐 유지관리도 좋고.
그다음에 석재도 아까 그 벽돌처럼 석재도 백화현상처럼 석화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습식공사했을 때 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건식공사를 하면 석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건식공사가 좋기는 좋아요. 그렇죠? 습식은 아주 얇은 판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습식은 뭔가로 붙여야 되는 건데 돌 같은 경우는 주로 에폭시본드 막 이런 걸로 붙이잖아요. 시멘트 몰탈 에폭시본드. 그러니까 좀 얇은 판재를 쓰고 그다음에 두꺼운 판재는 무조건 건식해야 되는 거죠.
건식을 하려면 판재가 두꺼워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얇게 되면은 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두꺼운 판재 건식 시공할 때는
그러니까 구조체에서 철물 같은 게 이렇게 쭉 빠져나와서 네. 이 석재들을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단면에다가 홈을 내서 거기다 딱 거는 거거든요.
EBS에서 네. 극한 직업 할 때 대리석 하는 사람들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그 고층 건물에 외벽 하는데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 한 판 자체가 네. 그거를 들고서는 거기다 걸고 그러는데 딱 거는 걸 봤는데 진짜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탁 네. 걸리게 하더라고. 근데 네.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걸쳐져 있으니까. 뭐지 저거 그냥 저렇게 넣는 건가?
그냥 그렇게 근데 난 그거보다 본드가 더 불안하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내장으로 쓸 때는 본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내장으로 쓸 땐 그쵸? 보통 그렇게 내장... 하죠.
얇으니까.
그렇죠.
얇은 걸 쓰니까.
그리고 그 내장을 쓰는데 이걸 건식으로 높이... 해버리면 두께가 두꺼워져.
어느 정도 높이는 그게 또 한정이 있으니까 내장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판을 크게 쓸 수도 있고 되게 얇게 잘라가지고서는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판재는 이제 그 나오는 사이즈를 어떻게 또 절단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 돌도 외장에 쓰고 나서 벽돌처럼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수제를 발라요?
아니요.
돌은 안 발라요.
네. 돌은 굉장히 밀실하잖아요. 화강석 같은 거는. 벽돌은 그 돌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벽돌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매지도 시멘트고 보통 실리콘으로 다 매지를 마감하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고 필요하면 하면 돼요.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돌이 물을 빨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치밀해서 조직이.
그렇죠. 돌을 건식 습식 말고 사실 아주 가끔이지만 쌓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 담장이나 이런 데?
예. 담장 같은 데는 좀 쌓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좀 독특한 디자인을 내려고 쌓는 경우
그쵸. 있기는 한데 그럼 뭐 외장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또 석재 특징이 표면 가공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물갈기, 뭐 버너구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다듬, 잔다듬. 뭐.
이게 무조건 매끈하게 하지만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보면 가끔 이렇게 약간 사포질한 것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런 화강석도 있고 매끈한 것도 있고, 근데 또 매끈한 것 같은데 이렇게 광은 안 나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종류가 다른 가공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석재의 특징인 거죠. 기본적으로 석재는 싼 재료가 아니에요. 비싸요, 좀.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비싼 재료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크기는 벽돌보다는 좀 크죠.
크죠?
기본적으로 돌은 900에 600으로 나오거든요. 기본이 200에 600이에요.
아무튼 석재 종류들이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돌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무거운 재료.
무거운 재료 세 번째. 타일.
타일.
타일까지는 무거운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타일도 어쨌든 뭐 구워서 만드는 개념이니까. 네. 근데 타일이라고 하면은 타일을 외장재에 쓴다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목욕탕에 있는
목욕탕.
타일을 먼저 떠올리셔가지고
목욕탕.
그걸 밖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는 가장 건물에 가장 흔한 외장재가 타일이지 않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가장 흔할 것 같지 않고 저는 뭐 생각나냐면 지나다니다 보면 옛날에 조그만 개인 병원 건물 같은 거
손바닥만한 타일
손바닥만한 하얀색 타일로 쫙 붙어있는 그런 거 녹색 십자가 있고
그쵸. 그런 타일 건물 난 요즘에 보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요즘 못하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아 그것도 맞다.
그거를 그때는 하나하나 다 붙인 건데
요즘은 되게 큰 덩어리로
그래서 하니까. 내가 그 원룸에 갔을 때 그 왜 타일 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타일. 근데 그게 타일이 아예 박혀서 나온 시트지 같은
그
게 있고
모자이크 타일.
그리고 그냥 타일이 아닌데 시트지인데 그냥
타일처럼 보이게
타일 같은 무늬가 있는 거야.
요새는 다 타일처럼 만들기도 하더라. 외자 그 외단열에만 이렇게 뿌리는 걸로 해도 다 타일 매진 넣고 해서 무늬 만들.
참 타일이 저는 벽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는 게 이게 뭔가 돌로 구워서 만들어낸 벽돌 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타일에 대한 재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타일이 발전이 없이 그냥 남아있는 거지.
목욕탕 타일에서 끝난 거지.
근데 일본은 타일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습도가 높고 더우니까 걔네한테 어울리는 재료가 타일인 거야. 그래서 걔네는 타일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타일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 터키 쪽도 타일 되게 내장에도 많이 쓰고.
그건 되게 화려하잖아.
화려한,
화려한 모자이크 타일들 많이 쓰죠. 지금 타일은 우리 얘기했듯이 종류가 그렇게 매우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돌에 장점이야. 비해서 돌도 다양하지만 돌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텍스처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외장을 가리지 않고 이건 뭐 타일.
얘는 어떻게 보면은 벽돌은 그냥 굽는 거고 얘는 도자기처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 아닌가요?
가공하는 거 있죠. 뭐.
색을 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렇게
그렇게도 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프린팅도 가능하고. 보통 유약을 발라서 마무리하는 타일이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보면 이제 석기질, 자기질, 도기질, 석재 이렇게 나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질 타일 뭐 이런 것들.
우리만 들어본 거 아니야?
우리만 들어본 거야?
도기 자기, 그 도자기 문 도기 자기.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거야. 맞아요.
구워서 한다는 거.
그 차이가 이렇게 강도가 차이가 좀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외장에 쓰고 어떤 것들은 내부에만 쓰고 막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또 타일은 내장 외장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닥용 타일, 벽용 타일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어디든지 쓸 수 있죠 사실 그렇게.
그럼 이런 타일 같은 거는 외벽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돌은 붙이는 부피가
거예요.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얘는 이제
아까 붙이는 거고. 석재 때 얘기했듯이 습식 그런
습식으로만 붙일 수 있는 그쵸. 거고.
근데 요즘은 타일을 붙이는 그 접착제가 또
아니면 아예 이렇게 패널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하나 붙여
바로 그냥 그 골조에다 붙이지 않고 거기다가 뭐 OSB나 아니면은 시멘트 보드 이런 거를 대고 그다음에 실리콘인 본드나 이런 걸로 이제 물을 안 쓰고서는 그쵸. 이렇게 붙이죠.
웬만하면 붙이죠. 요즘은
매끈하게 만든 거네.
어쨌든 붙이는 뭔가 딴 걸로 고정하지 않는 거죠. 단점은 내구성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편이라는 거? 깨지기 쉽잖아요. 우리도 깨진 타일 보기 되게 쉽잖아요.
외장에 쓰려면은 강도가 나오는 걸 써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이게 돌처럼 밀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동파가 그 안에 물이 들어가서 타일이 탁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좀 수용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돼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시멘트 벽이나 뭐 벽돌이나 뭐 석재나 이런 거는 밖에서 누가 돌을 던지면 그냥 막 튕겨 나올 것 같은데 타일은 맞으면 깨질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타일 종류가 워낙 많아서 진짜 센 타일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외장을 쓰는 타일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다 총칭해서 타일이라고 하는 거고 타일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붙이는 방법은 비슷하니까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타일은
타일은 제작도 가능하니까 심지어 어쨌든 이 정도로 타일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하겠죠 우리가.
그렇죠. 이 재료들이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종류들도 많고 각각 한 번씩 좀 따로따로 그렇죠? 짚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타일 얘기도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무거운 재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비교적 지난 방송들에 비해 좀 더 교육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
너무 교육적인가?
오늘 막 되게 진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간만에.
아 근데 무거운 재료면 쇠도 들어가지 않아요?
쇠는 얇게 해서
사용해서 우리는 주로 가벼운 재료로
그 가벼운 걸로 들어가는
그리고 느낌도 가벼워 보이죠. 아, 그래? 금속으로 되는 건물들이
가벼워 보이잖아요.
가벼운 느낌을 주려고 큰 건물들을 금속으로 하는 이유가 좀 가벼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마 뭐 무게를 재보면 가볍진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근데 우리끼리는 어쨌든 되게 쉽게 합의가 됐잖아요. 가벼운 재료를 금속 넣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식 지중해 풍 디자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소장 터졌다. 네. 아무튼 토리 아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들 하던 생활정보 코너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이번엔 멀티탭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겨울에 많이 쓰는 전열기구들, 난로나 온풍기들은 전력 소비량이 꽤 높은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쓸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도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건 누전이나 화재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전력량 사용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보통 허리까지 오는 높이의 온풍기는 전력 사용량이 최대 3000W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전열기구는 가급적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선이 짧아 어쩔 수 없이 멀티탭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멀티탭의 가용 전력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220V를 쓰는데요. 이 콘센트에 연결하는 멀티탭은 보통 250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멀티탭 포장이나 제품 뒷면에 보면 가용 전류량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멀티탭은 10A짜리고요. 이럴 경우 그 멀티탭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250 곱하기 10, 즉 2500W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멀티탭에는 3000W짜리 전열기를 꽂으면 멀티탭이 고장나기도 하고 누전이 되거나 멀티탭과 플러그가 녹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량 멀티탭은 보통 16A의 전류량을 견뎌내는 멀티탭인데요. 이럴 경우에 250 곱하기 16, 즉 4000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열기는 반드시 고용량 멀티탭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4000W까지 가능한 경우에도 권장 사용량은 350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4000W까지 가능한 멀티탭이라고 4000W를 꽉 채워 사용하는 것은 뭔가 위험해 보이지요? 가능한 한 권장 사용량만큼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겨울입니다. 많이 춥기도 하고 온풍기나 난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활정보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비교적 덜 간질거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힘 네. 많이 줬어요.
기대에 어긋났어요.
그걸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번에 진짜 간질거렸죠. 어쨌든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그런 생활정보였습니다. 원래 생활정보 코너가 대체로 쓸모없는 걸 전달하려고 했거든요.
쓸모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풀렸던데 날.
그런 거야?
아 이제 겨울이 끝났다는
봄이 뭔가? 빨리 온다고.
저희 집은 중앙난방인데요.
나 이거 되게 오타쿠 같은 쓸모없는 내용도 가끔 전달하려고 오덕오덕 생활정보라고 해놨는데 뭔가 계속 우리가 쓸모있는 내용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게. 근데 되게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설계 사무실들 잘 들으세요. 불납니다.
콘센트 하나에 막 20개 컴퓨터 막 그치.
전열기랑 그 전동기구 뭐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돌리시면 될 거예요. 막.
다 같이 돌리거든요.
사실 전열기가 제일 위험해요.
많이 먹으니까.
전열기가 진짜 위험해요. 전열기는 꼭 체크하셔서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코너가 그렇게 참 쓸모 있어진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부 마무리할게요. 토리 아빠 어땠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많이 가셨어요 오늘?
네, 이게 외장재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건축과 관련 안 된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런데 인테리어 가게나 이런 데서 얼핏 볼 수가 있을까요?
외장재는 보기가 힘들 쉽지 않죠. 그런 인테리어 집에서는 벽지가 제일 많죠. 벽지나 이런
많고. 그런 거 좀 궁금하시면 근데 뭐 논현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건축 관련된 자재상들이 많이 있어요. 아.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학동역
이제
부근. 네, 학동역이죠.
학동역 부근에 있고 을지로 쪽에 좀 있고.
그래도 들어가서 구경하기는 조금 부담되실 거예요, 사실.
아니면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되게 다양한 재료들 많이 쓰니까
지나가다라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이런 거 들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 이게 그거였구나 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힘드시면 그냥 직구석 방송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오늘 무거운 재료 어땠나요?
오늘 무거운 재료 뭐 얘기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어, 앞에 우리 타임라인 너무 길게
타임라인이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하필 또 오늘 외장재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됐어요?
네, 뭐 외장재 했는데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좀 하나하나씩 떼서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 언젠가를 위한 예고편인 거야?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팟빵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튠즈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아,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저희 글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걸 원하고요. 네, 페이스북에서 직구석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서 오늘 했던 내용들도 아마 이 소장님들이 다 자료를 올려주실 거예요. 이미지 자료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저희에게 따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메일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house.eders@gmail.com house.eders@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늘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강조하지만 소통에 목말라 합니다. 예, 그런 직구석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직구석과 함께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제 개인적인 감성을 담아서 선곡을 했고요.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직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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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도를 요구하는 왜? 왜 웃어?
혼자 터졌어?
혼자 터졌어. 왜요?
왜?
뭐 또 나 때문에?
아니요. 어, 열시?
또 얼굴 빨개졌네. 가끔씩 되게 혼자 터지는
자기 세계가 있으셔.
아니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나고 최석재 뭐 이런
그게 뭔데?
이상하네. 아,
죄송합니다.
친구잖아.
제 A병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싫어해.
이젠 출발이라고 낮에 햇빛이 커튼 없는 창가에 눈부신 어느 늦은 오후 텅 빈 방 안에 가득한 추억들을 세어보고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혹시 조금 남겨두더라면 나를 용서해 날 미워하지 마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혹시 조금 남겨 가져가고 싶어 곳곳에 베인 너의 숨겨가지 손때 묻은 열쇠 두 개가 닫힌 문 뒤로 떨어지는 소리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도스가 만듭니다.